아멘. 저희는 지금 여름 시리즈 생명을 위한 노래입니다. 시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27절 27장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제가 같이 설교 말씀인 시편 27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어도 젖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상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여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느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라.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는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한 50명의 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함께 하신 부모님들도 환영하고요. 저 여러분 어린이들을 진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설교, 알아듣기 위한 설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스페셜 트릿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entire message 설교를 만화 캐릭터 블루이라는 그런 만화 캐릭터의 똑같은 억양으로 전체를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블루이는 그 디즈니의 만화로서 오스트레일리안의 액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온 거는 아시죠? 저는 오늘 부모님들 오늘은 시편 27편을 공부하는 날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용감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용감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을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용기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호주에 대해서 좀 뭔가 명확히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호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걸 알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호주에 정말 너무 방문하고 싶지만 좀 겁이 납니다. 왜 호주에 오는 걸 겁내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호주에 오는 것을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 10종 중에 7종이 호주에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Aussies, 호주인들은, 하지만 7종의 동물들이 호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거나 겁내하지 않습니다. 왜 겁내하지 않는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뱀들보다 우리가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뱀들은 다리도 없죠. 그리고 여러분 호주 가서 거미 보면 거미한테 신발을 던지면 죽잖아요. 그냥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캐나다에 야생동물은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하이킹을 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이킹을 간다면 제가 좀 농담인데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궁금하네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하이킹 가다가 코요테나 스라소리나 늑대와 마주쳤다면 여러분들 그 동물보다 빨리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혹은 여러분들 하이킹을 갔다가 부모님과 갔다가 여러분들이 블랙 곰이나 혹은 그리즐리 곰과 마주쳤을 때 여러분들 그들에게 신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 완전 끝나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 우리는 이런 죽은 척하라는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별로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황은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빠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제일 앞에 놓으면 되죠. 하지만 부모님들이 어린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에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굳게 붙드십시오.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보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과 용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를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보호입니다. 자신감과 용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첫 번째, 과거를 굳게 붙으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세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1절에만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시편에서 아마 시편을 쓴 다윗 왕이 이렇게 썼습니다. Lord,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소품을 별로 사용한 적은 없지만 오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소품을 사용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좀 어떤 느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소품을 사용해 볼게요. 예수님이 다윗왕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빛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거 손전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속을 들을 때이 손전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들과 함께 캠핑 가보신 적이 있어요? 캠핑이라고 얘기했을 때제 캠핑에 호텔룸에 가는 거 아니고요. 문 닫고 TV 보는 그런 캠핑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연에서 텐트를 치는 겁니다. 캠핑 가려고 돈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텐트 치려고 돈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캠프파이어 하려고 돈도 내야 되고 음식 해야 되는 게 돈도 내야 됩니다. 이게 휴가입니까? 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다 부모님들이 해놓아서 여러분들이 텐트에 그렇게 잘 때가 있습니다. 밤 한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긴장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텐트 밖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가야 됩니다. 뭐 어떻게 갈까요? 캠핑장에는 조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전등을 들어야 됩니다. 손전등을 들고 그리고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전등이 지었을 때는 가야 될 그곳을 비추어줘서 빛을 준다는 것입니다. 빛은 그것은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이 결코 빛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항상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윗 왕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뭐든지 하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하고 무엇이든 생각하라는 것은 그것은 어둠을 걷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 여러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길을 따르게 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또 좋기 때문입니다. 1절의 두 번째 개념은 첫 번째는 빛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저에게는 그레이스 앤 어브리라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제 딸들은 너무나도 수영을 좋아하고요. 좀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지만 처음 수영을 배울 때 구명조끼를 샀어야만 됐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거 입어보기를 바랍니다. 아이 구명조끼입니다.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예, 저는 제 구명조끼를 입는다는 것은 이것은 수영을 하는데 더 도움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익사로부터 구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린이 여러분, 저처럼 어떨 때 구명조끼를 벗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은 저는 구명조끼 없이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조차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바다에서 아무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우리가 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바다에서 구원해 줄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하시고 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은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구원을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향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대답은 죄입니다. 그것이 죄는 생각과 행동과 하나님을 범하는 그 생각과 모든 행동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말과 행동의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오늘 파스터 조너 목사님은 키츠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패스터 조너 목사님과 저는 가족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목은 The Allergy라는 책인데요.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신학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의 굉장히 복잡한 그런 아이디어와 컨셉의 개념들을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은 그러한 책입니다.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은 존어 목사님께서 오늘 이 책의 어떤 부분을 읽어 주실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일러스트레이션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보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을 방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기슭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기보다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덮는다는 뜻의 속죄라는 뜻을 주셨습니다. 속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를 지은 사람 대신 동물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은 죄를 다루는 가혹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을 가지고 온 데는 하나님의 엄격하고 빠른 통치를 기억하십니까? 누군가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지불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드신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생명의 요새입니다. 요새라는 단어입니다. 요새.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요새이십니다. 요새라는 용어는 군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천막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무언가 덮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저는 제 딸들의 소지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제 딸들이 이거를 숨숨이라고 일컫는데요. 이거는 몇년 전, 얼마 되게 오래 전에 디즈니 스토어에서 산 것입니다. 둘다 하나 갖고 있고요. 하나는 위니 더 푸의 피글렛이 있고요. 제 딸들이 부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제 딸들이 너무 힘든 날을 보낼 때제두 딸은 부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껴안습니다. 고작 하는 것은 거기에 눕거나 꺼안는 거지만 부부는 그에게 너무나도 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나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여전히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지만 그들은 부부를 포옹함으로써 그 순간만들을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를 낳는 동안에 잠깐은 위로받을 수 있지만 나쁘고 슬픈 일은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제 딸들에게 그들이 정확한 위로가 필요한 시점에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다윗 왕은 27절을 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빛이고 그의 구원이고 그의 요새가 되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이 현재의 상황에서, 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빛과 구원과 요새가 되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 정답은 2절의 맨 처음 단어에 나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바로 여기 when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when이라는 단어는 과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어났던 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 적시에 도로 오셨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또다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 아내 로라는 거미를 정말 싫어합니다. 거미를 겁내하거든요. 거미는 항상 나타나면은 제 와이프는 저를 부릅니다. 저는 용감하게 가서 클렉스를 들고 가서 그 거미에게 신발 던져서 죽여서 클렉스를 잡고 그리고 잡아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자랐습니다. 거미를 죽이는 것은 뭐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겁내하지 않고요. 저는 도망가지도 않고요. 거미 나타났네. 그렇게 행동합니다. 제 아내 로라는 제가 거미를 잘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과거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로라가 거미가 나타났을 때는 그 현재 상황에서 저를 불러서 거미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거미가 나타났을 때 공격을 할 때 저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그는 과거를 사용합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는 과거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답은 27편 3절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confident,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자신감, 신뢰. 2절은 when, 과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3절의 의미는 신뢰가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나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그것을 어려운 현재 상황 속에서 사용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지를 오늘뿐만이 아니라 과거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보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지금 이 27절은 완전히 적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캠프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다윗 왕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망갈 구석이라고는 없고 완전히 쌓여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4절은 그가 찾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가 찾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 찾는 한 가지는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이런 다윗 왕의 상황 속에 있다면 저는 하나님에게 나의 적들을 다 무찔러달라고 죽여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에게 힘을 주시던지 더 힘센 군사를 보내서 저를 완전히 구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러지 않으셨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존 목사님이 The Ology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한 경기장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 나이라도 다 예배하기 위해서 보좌 위에서 새 예루살렘에 모일 때는 어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큰 도시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는 양쪽으로 요한이 쓴 책에서는 12,000 스테디어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것은 1,00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캐나다와 미국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250개의 산을 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것은 사이즈만 거대한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족속과 각 모든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시티는 큐브와도 묘사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솔로몬의 그 성전은 가장 홀리한 플레이스로 되었는데요. 그것은 한 큐브입니다. 하지만 그 큐브가 새 예루살렘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큐브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족,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족과 모든 족속들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존귀와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다라고 그렇게 함께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서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처럼 정결케 그 백성을 만드십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정확히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 왕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서 거한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그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다윗 왕은 이 질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이 하시는 일은 이것은 여기에 있는데요. 게이지라는 단어 바라보고 응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해변에 가보신 적 있죠? 해변에 갔을 때, 예라고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제 아이들이 해변에 가면 그들은 늘 저는 버킷을 주고요. 아이들이 돌아올 때쯤에는 버킷에다가 소라껍질, 조개껍질을 모아서 옵니다. 저는 그 버킷을 가져와서 집에서 여러 가지의 조개껍질을 관리해야 됩니다. 제 딸들이 그 조개껍질 중에서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샤이니한 그러한 조개껍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우, 이거 보세요, 아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그 다윗 왕이 지금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다윗 왕이 어린이처럼 와우라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개껍질을 보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아름다운 누군가를 볼 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다윗 왕은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을 보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다윗 왕이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Inquire, 질문하는 것입니다. 응시하고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묻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번 질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질문한다는 것은 무언가 의미를 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응시와 질문의 공통점은 이 모든 행동은 한번 이상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시를 할때한번더 이상 보는 거고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은 한번 이상 질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7절에 5절에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왜 자신을 보호해 주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다윗 왕께서는 숨다, 피난처, 숨기다, 장막과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이당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슬립오버 파티를 진짜 좋아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슬립오버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슬립오버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네 집에서 자면 캔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부모님 눈을 피해서 아무거나 다할수 있던 게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슬립오버를 제가 너무 좋아하긴 했지만 슬립오버를 해도 그 친구네 집에서 잘때 정말 여러분의 집에서 자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집에서 잘 때가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자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의 침대나 베개나 이불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침대, 여러분들의 벽에 여러분들이 이불을 자더라도 혼자면 그렇게 편하게 자지 못 잡니다. 부모님 말고 어린이 여러분과 저 우리 둘끼리 얘긴데요. 여러분들이 방에 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없이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시든 부모님들이 어떤 행위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잘수 있는 그러한 것은 부모님들이 계시고 누군가 밖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벽에와 침대 속에서 잘잘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수호자시고 우리의 문 밖에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27절, 6절은 매우 실질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윗 왕은 모든 이런 이슈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은 자신의 적에 둘러싸고 있었지만 다윗 왕은 이 순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고개를 떨구지 않고 고개를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의 머리는 들어 올려지고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 학교나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알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혹시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기가 용기가 안 난다면 이 조언을 따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는 베스트 프렌드한테 얘기를 해서 그 베스트 프렌드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말하도록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절대 혼자 해결하지 말고 누군가한테 얘기하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6절은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어려운 정말 힘든 순간 속에서도 복수를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분리들과 함께 분리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복수가 아니고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 올리기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존감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불링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여러분의 자존심과 자존감에 상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갔을 때그 하나님께서는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아이들처럼 굴지 마세요. 걔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 혀를 내밀고 나를 잡을 수 없지 메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린이들처럼 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진정 바라신 것은 다윗 왕처럼 노래하고 멜로디 찬양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늘 위해서 일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거기 없을지라도 27편 10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조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하나님의 입양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입양된 자,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자매가 없는 고아가 대가족에 입양되는 그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아빠가 아이를 품에 안고 크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데려가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딸은 나머지 세 가족들을 다음날 소개받게 봅니다. 그녀 아이처럼 세 명의 더 아이가 입양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자매들이 미소와 포옹과 웃음으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가족을 우리 모두를 다 입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마지막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은 27절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believe라는 믿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믿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확신 혹은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지금 적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상황이 현재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 언제 가질 수 있는지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 왕은 산자의 땅에서 하니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죽은 자의 땅이 아니라 헤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어디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땅, 오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신뢰를 할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성경은 두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두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라고 두번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번 얘기하십니다. 어른이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너무 우리는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걸 갖고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하나님을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우리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의 신실함을 보시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닌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적시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시에, 적소에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바슬 조너 목사님께서 theology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희생이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희생이십니다. 여러분, 동물의 죽음이 실제로 누군가의 죗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동물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해야 됩니까?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형제자매를 때릴 때나 동물들은 늘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각자의 죄를 위해서 동물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동물의 희생과 다릅니다. 동물 제사는 죄를 덮었지만 제거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러움을 침대 밑으로 모두 밀어넣어서 싹 덮는 것과 같습니다. 침대의 엉망진창은 덮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계속 제물로 바쳐줘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모두를 이루어 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충분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저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메시지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마지막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제가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아직까지 아마 이 게임을 하실 것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 하는 건데요, 난간에 쓰는 것입니다. 뭔가의 난간에 서는 것입니다. 테이블이나 혹은 의자나 혹은 뭐 펜스 위에, 울타리 위에 그렇게 난간에 서서 부모님에게 반대쪽으로 가 있으라고 하고, 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뛰어서 그 난간에서 점핑해가지고 뛰어가지고 부모님에게 잡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뛰는 것이 너무 겁이 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뛰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이렇게 내가 잡아줄 테니까 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여러분들을 능력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겁이 납니다. 하지만 한순간 그 순간, 작은 순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용기를 긁어서 뛰었을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엄마, 다시, 아빠, 다시 게임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 번은 더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이 잡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시 그 난간에 올라가서 그리고 부모님한테 다시 또 잡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멀리 가세요라고 욕구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멀리, 좀 더 멀리. 아, 좀 가까워요. 더 멀리 가세요. 더 멀리 가세요. 그렇게 합니다. 어른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점핑 스킬은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정확히 똑같습니다. 처음과 똑같습니다. 무엇이 바뀐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잡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를 주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잡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게 여러분을 잡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럼으로써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원과 팔과 힘으로 잡힘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힘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저희 아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대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예수님 저를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팔로 힘껏 안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성찬식으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신 그 모든 윌링동 교회의 성도분들과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그 모든 분들과 함께 같이 성찬에 떡을 떼는 것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신 분이 받으시지 못하셨다면 패스하시면 되고요. 어린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부모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